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 세계에서 온라인을 통해 그리고 호주 전역에서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방송 저는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나혜인입니다. 고국 대한민국의 경주, 신라 천년의 도시가 지금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로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회의에는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연방총리를 비롯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다카이치 산하의 신임 일본 총리 등 아시아 태평양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경주는 지금 전 세계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한자리에 모인 21개국 회원국, 글로벌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디지털 협력, 과연 어떤 합의와 메시지를 내놓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의 유산을 품은 도시에서 미래를 논의하는 세계의 지도자들,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전해지는 소식들, 이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어보비에서 경주 APEC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밖에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한인 심리학자 크리스틴 리씨와 작업치료사 제시카 서씨와 함께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시네체 시간을 통해서는 조지 클루니가 출연하는 영화 시리아나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김한을 풀어주셨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호주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리디아 소프 무소속 의원이 원주민 성지를 공격한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하는 40만 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고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연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지난 29일 고국 정부의 권오울 국가보훈부장관과 함께 부산 유엔기념공원 내 호주군 6.25 전쟁 참전 기념비와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또한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APEC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호주의 국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ne in four of Australian jobs depends upon trade, and 75% of Australia's trade is with APEC nations.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호주 일자리의 4분의 1은 무역에 의존하고 호주 무역의 75%는 APEC 국가들과 이뤄진다며 이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고 이번 주 제가 호주의 국익을 증진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경주 APEC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 다뤄집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호주 기업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가 상승률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경제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9일 저녁 호주 상공회의소 만찬에서 연설한 차머스 연방장관은 연방정부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규 투자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통계청은 최신 인플레이션 수치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르면 9월까지 1년간 인플레이션은 3.2%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머스 연방장관은 호주가 지속적인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기회를 창출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호주 국가환경법 개편안을 제출하며 1,500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의 전체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머레이 와트 연방환경부 장관은 오늘 전국 언론클럽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토니 버크 연방 내무부 장관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버크 연방장관은 이번 개혁이 명백히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히며 법안에 대한 비판을 노동당 반대 세력의 정치쇼로 규정했습니다.
The truth is our environment laws are broken. They're not working for the environment, for business, for the economy.
버크 연방장관은 그동안 환경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환경에도 기업에도 경제에도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레이엄 세미얼 교수가 환경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법에 대한 독립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내린 명확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노인 돌봄 서비스의 대대적 개혁을 앞두고 수만 개의 추가 재가 돌봄 서비스가 확보됐습니다. 샘레 연방 노인요양부 장관은 30일 기준 2만 개의 추가 돌봄 패키지가 모두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야당, 녹색당, 무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추가 2만 개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조기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11월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20만 명이 넘는 대기 인원으로 인해 연방정부는 조기 공개에 합의했습니다. 4년간 43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개혁을 통해 내년 중반까지 8만 3천 개의 추가 재가 요양 패키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디아 소프 무소속 의원은 멜번의 원주민 성지 공격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하는 40만 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심 근처에 위치한 이 성지는 인근에서 반이민 집회가 끝난 후 검은 옷을 입은 남성 집단에 의해 공격당했습니다. 소프 의원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곳은 38개 민족의 유해가 묻힌 장소라며 총리는 연방경찰에 이 공격을 증오범죄로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ll, it needs to be called for what it is, and that is a hate crime. These perpetrators, these neo-Nazis,
소프 의원은 이 사건은 혐오범죄로 명명돼야 한다며 가해자들, 즉 네오나치들은 형량이 가벼운 혐의로 기소돼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 나라 전역에 이 사건이 혐오범죄이며 네오나치의 공격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퀸즐랜드주 버스 운전사가 오후 출퇴근 시간대 시내도로에서 젊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70세 린지 프랜시스 셀비는 브리즈번 치안법원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에런 신슴 치안판사는 9월 진행된 재판 끝에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3월 브리즈번 시내 중심가에서 18세 티아 캐머런 씨가 시의회 소속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멜리사가 기록상 가장 강력한 대서양 허리케인 중 하나로 자메이카를 강타한 뒤 현재 2등급 태풍으로 쿠바를 휩쓸고 있습니다. 멜리사가 어제 시속 295km의 최대 지속풍속을 기록하며 자메이카에 상륙했을 때 최소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아이티에서 홍수를 초래해 25명이 숨졌으며 쿠바에는 홍수, 정전, 구조물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현지 주민 안토니오 코레오소 씨는 공포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The impact was brutal. First, there was a strange calm. Then suddenly it roared like a wild beast.
코레오소 씨는 충격이 잔혹했다며 처음에 이상한 고요함이 있었는데 갑자기 야수처럼 포효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어 피할 곳을 찾아 뛰어야 했고 튼튼하게 고정해뒀음에도 지붕이 완전히 뜯겨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인 30일 아침 마이크로소프트 일부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문제로 주요 웹사이트가 중단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아웃룩, 엑스박스, 마인크래프트가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코스트코, 스타벅스, 히드로공항, 스코틀랜드 의회 등 주요 해외 사용자들도 상당한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성명을 통해 이전 버전으로 복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넉 달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인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16차례 연속 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드시 출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기준가로 미화 65센트에 한국원화로는 936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립니다. 15도에서 25도. 멜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폭풍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16도에서 23도. 캔버라,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8도에서 낮 최고 24도. 브리즈번, 소나기 내리고 20도에서 28도. 애들레이드, 폭풍우 가능성 있고 소나기 내립니다. 15도에서 24도. 퍼스, 소나기 내리고 13도에서 24도. 호바트, 대체로 흐리고 7도에서 21도. 다윈, 소나기 내리고 폭풍우 가능성 있습니다. 26도에서 낮 최고 34도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비 내리며 11도에서 19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호주와 한국, 전 세계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콘텐츠를 무료로 안방에서 즐기실 수 있는 SBS 온리맨드의 주요 작품들 소개해드리는 시네챗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한인 심리학자 크리스틴 리 씨와 작업치료사 제시카 서 씨와 함께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봅니다. 이에 앞서서 데일리 오버뷰 첫 소식으로는 전 세계의 눈이 향하고 있는 한국 경주 APEC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SBS 라디오
네, 경주 APEC 특집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박성일 프로듀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경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29일인 어제 이 정상회의에 참석할 국가 지도자들이 경주에 도착했고요. 여러 양자회담이 진행되면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중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일 테고요.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100분 동안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호주의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의 한국 방문 소식부터 짚고 넘어가죠.
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 역시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데요. 어제는 이 호주군 6.25 참전기념비, 이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참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에 도착한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있는 호주군 6.25 전쟁 참전기념비와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네, 권오울 장관은 알바니지 총리에게 6.25 전쟁에 참전해서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있는 고 찰스 그린 중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알바니지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75년 전 호주인들이 한국전쟁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면서 17,000명이 넘는 평범한 호주인들이 특별한 상황에 직면을 했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붙잡고 또 그들의 용기를 기억하며 모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바니시 연방 총리 한국을 방문한 첫 공식 일정으로 호주군 6.25 참전 기념비를 방문했습니다. 네. 한국전 사실 호주와 한국을 혈맹으로 이어주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6.25 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서 호주는 육해 공군을 모두 파견한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호주인 17,164명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고요.
네.
34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1,216명이 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알바니지 총리는 페이스북에 한국에 도착한 후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화환을 놓게 돼 영광이다. 그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 호주군 6.25 참전 기념비를 참배한 알바니지 연방 총리.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정상 특별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호주 동포들의 입장에서는 이 호주 연방 총리와 이 고국의 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있는 사진만 봐도 네. 뭔가 좀 흐뭇하셨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경주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정상 특별 만찬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 만찬에는 알바니지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7개국 정상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네, 알바니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옆에 앉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호주는 희토류 분야에서 함께 일하고 있고 또 많은 일을 함께 했으며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알바니지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주를 위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과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며 호주의 일자리와 또 호주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수출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에 와 있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알바니지 총리는 이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에 온 것을 따뜻하게 환영해 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 중인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연방총리 소식 먼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열린 한미 정상회담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건 아무래도 한미 관세 협상일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어제 저녁 한국과 미국 모두 한미 관세 합의 세부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전망 그리 밝지 않다는 평가도 많았는데요.
네.
극적 타결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중요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사실 뭐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었고요.
그렇죠.
이 투자를
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국과 미국 간 좀 생각이 달랐는데요. 미국 쪽은 일시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이번 합의 내용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간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죠.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총 3,500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이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네.
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라면서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김용범 실장은 이어서 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이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네.
한국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또 외환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상호관세는 7월 30일에 한국과 미국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서 이 지속 적용이 되는 건데요.
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범 실장은 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애국 대우를 받게 되고요. 또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네.
네, 김 실장은 또한 이 한국 내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죠. 이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그렇죠. 네. 네,
쌀과 쇠고기 등을 포함해서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또 강조하기도
네,
했습니다.
나름 선전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가 25%에서 15%로 조정된 만큼 이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합의에서 이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에 대해서 김용범 실장은 이 대미 투자 투자금 원금 회수와 관련해서 이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네,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이 양국의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원리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이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면
네,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고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존 보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좀 합의가 되고 협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렸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됐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하지만 그 과정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 실장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이 미국의 상무부와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 또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실무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미국과 협의해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관 상업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또 지칭을 했는데요.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과정이 좀 상당히 치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앞서 열린 이 최고경영자 서밋의 특별 연설에서 김정관 장관을 지칭하면서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내 사람들이 그가 매우 터프하다고 이야기했다.
네.
좀 덜 까다로운 사람이었으면 했지만 한국 측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또 웃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측에서는 최선의 인사를 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중에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소식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오늘 바로 화답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건조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네.
오히려 이 디젤 잠수함은 수중 지속력이 열악해서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 능력을 제한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저녁에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 또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 날인 오늘 전격적으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히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쉽지는 않지만 유연성이 네. 있기는 합니다.
네,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죠. 이 트루스 소셜에 나는 그들에게 현재 보유한 이 구식이고 훨씬 덜 민첩한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에
네.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렸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물에 한국은 우리 훌륭한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또 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 한국의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에 인수했습니다.
네.
이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에 또 이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죠. 마스가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또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또 중국 상무부 지난 14일에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비롯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네.
자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이 제재 목록에 또 올림으로써
네.
한미 조선협력을 또 강력히 견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정이 타결됐다는 소식,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 그리고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총리의 한국 방문 일정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속보는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성희 프로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갑니다.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 다름이 그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 사회 속 다름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심리학자와 작업치료사 두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즉 오티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용의 시작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네, 지금 저희 SBS 스튜디오에 두 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크리스틴 리 그리고 제시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먼저 각자 본인 소개와 하시는 일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포지티브 파너십에서 왔고요. 네. 포지티브 파너십은 호주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오티즘 스펙트럼 오스트레일리아, 에스펙트가 운영하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한국어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는 한국팀이고요. 저는 크리스틴 리라고 합니다. 예, 호주 시드니에서 심리학자 겸 긍정적 행동 지원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또한 자폐아를 둔 엄마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한인 가정에 자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이고요. 2013년부터 OT 작업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자폐 아이들과 성인 그리고 다양한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22년부터 Positive Partnerships과 일하며 호주 한인 자폐 커뮤니티를 위한 워크숍과 온라인 워크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이 다 각자의 맡은 직업 군에서 또 다른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사실은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호주 내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장애 아동을 둔 가족들과 또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오늘 여러 가지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Positive Partnership Program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건지 그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Positive Partnerships Program의 목적은요, 네. 자폐 커뮤니티와 가족, 학교 선생님들과 파트너십으로 협력하여 그들을 지원함으로 자폐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Positive Partnerships는 자폐 아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언어와 문화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그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국어로 된 온라인 워크숍 그리고 웹사이트에 있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가족과 부모들, 돌보미들과 선생님들에게 자폐 아이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관을 통해서 한인 자폐 커뮤니티가 서로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커뮤니티로서 형성되어가는 모습이 생기고 있고 또 그렇게 더욱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자폐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많은 커뮤니티 전체로 넓히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네.
네. 자폐라는 것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고 많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틴 선생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것은 이제 뇌 발달 방식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감각처리, 그리고 관심사 표현 등의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그런 발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신경 다양성, 영어로는 neurodiversity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것은 자폐, ADHD, 난독증 등 다양한 이런 뇌의 작동 방식이 병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차이라는 관점을 말하고요.
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감각 경험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해하고 이제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신경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럼 세라피는 문제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강점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초점은 자폐 아동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네. 소개하실 때 말씀해 주셨듯이 또 자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로서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더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특히 한국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폐 아동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한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자폐 아동을 키우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죠.
네.
저도 그랬고요. 우선 자폐 진단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아니면은 정신건강에 대한 문화적 낙인으로 인해서 초기 진단이나 개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 일부 부모님들은 자폐를 부끄러운 일이나 또는 가정의 문제로 여겨서 그런 외부 지원을 꺼릴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밝히지 않으려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언어 장벽과 복잡한 서비스 체계로 인해서 NDIS나 지역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또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정보 부족,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의 부재, 그리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학교나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은 또 부모의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포지티브 파트너시스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자폐 아이를 가진 가정이 있다면 이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문화적, 언어적 장벽, 호주에서 살다 보면은 한국계 가정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러다 보면 또 진단이나 지원을 받을 때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물론 가정마다 다르지만요.
네.
아직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자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선생님의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문화적으로 언어 발달이 강조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자폐 진단보다도 아이의 언어 발달에만 집중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아.
물론 언어 발달이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적인 포커스로 인해서 자폐의 정확한 조기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민자 가정의 경우에는 영어가 제2 언어라서 편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들을 찾기가 어렵거나 한국어로 편하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어려움 때문에 진단과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보다 한국어가 편한 부모님들은 아이를 한국어로 치료를 받기를 원하실 텐데
네.
그런 게 좀
맞아요. 그리고 어떤 이민 자폐 아이들은 아직 영어를 못해서
네.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이렇게 부모님이나 또 자폐 아이의 보호자들 자폐 아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도움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리스틴 네 선생님?
예, 자폐 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자폐는 아이마다 특성과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이른 시기에 아이의 행동과 발달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기 개입은 의사의 소통, 사회 기술, 감각 조절,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후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또는 부모는 아이의 강점과 독특한 방식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자폐는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아 다르게 작동하는 뇌구나라는 점을 이해를 하고 아이의 개성과 필요를 존중하는 태도가 핵심인데 만약 엄마 아빠가 이런 시기에 이러한 태도와 마음을 갖는다면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자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죠.
네. 좀 다소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선생님께서 얻으신 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셨나요?
예,
아이를
그쵸.
키우면서. 네.
예, 아무래도 저는 아이가 먼저 그러한 진단을 받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
네.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맨 처음에 이제는 다른 가정에서도 그랬듯이 엄청난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복잡하게 다가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제시카 선생님들처럼 이제는 전문적인 그러한 어프로치 같은 거를 제가 볼 때 어떠한 면을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가를 좀 더 알고 싶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고
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좀 이해력과 포용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저희 아들도 좀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처럼 조기 지원을 받고 아이가 그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 과정을 거쳐 나갔을 때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원은 언제 시작해도 늦진 않지만요. 네. 일찍 시작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도움을 받고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기 지원은 보통 0세에서 한 6살, 8살까지로 보는데요. 조기 지원을 통해서 가족과 지원하는 분들이 자폐의 다양성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아이의 강점들을 지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일찍부터 줄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러면은 소통과 표현이 좋아질 수 있고 짜증이나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스킬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크리스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아이가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에는 아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신 Positive Partnership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자폐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나 어떤 그 이해를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더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예, 우선은 저희 한인사회에서 자폐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이해는 크게 보시면 문화적인 그런 인식 개선, 그리고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사회적인 포용 확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한인 이민자 가정은 자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있어서 진단이나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언어 장벽, 복잡한 서비스, NDIS 같은 그러한 서비스로 접근하는 게 어려운 상황도 많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내에서는 자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게 좀 민감한 서비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폐 아동과 가족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분위기가 절실합니다. 부모들이 우선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한인교회 또는 한인단체, 학교 등이 함께 협력해서 저희 포스티브 파너십 단체를 통해서 정보 교육 아니면 정서적 그런 교류, 실질적 자원을 연결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건데 어떤 서비스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Positive Partnerships 웹사이트를 먼저 방문해 주시면은 네.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지원 도구들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워크숍, 녹화되어 있는 워크숍들 그리고 또 대면으로 진행되는 무료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어서 틈틈이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그걸 찾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Positive Partnerships에서 진행한 무료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제는 자폐의 다양성이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이런 무료 워크숍이 있는 건가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동안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졌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한 워크숍에 오시게 된 어머님이 있었는데요.
네.
그 어머님은 이쁜 어린 딸이 있었는데 엄청 최근에 그 자폐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심적으로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시기에 Positive Partnerships 워크숍을 참여하시게 되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조기 지원도 받으시고
네.
다른 자폐 아이 부모님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아이를 더 이해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덜 두려운 여정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변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자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바로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좀 하면 좋을까요?
예, 자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점은 자폐는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다르게 작동하는 뇌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폐는 사람마다 다양한 특성과 강점을 지닌 신경 발달의 한 형태이고요.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포용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폐 아동은 적절한 환경과 지원을 받을 때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네.
우리는 사회에서 그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것을 이런 차이를 문제로 보지 않고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자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이 자폐 아동에 대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스튜디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우리 커뮤니티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시네챗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SBS 온디맨드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영화들 가운데 꼭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명작들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정유산업 속 복잡한 국제정치와 자본이 얽힌 이해관계를 다룬 영화 시리아나 소개해드립니다. 조지 클루니가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시네챗에서 만나보시죠. 유화정 프로듀서입니다.
Weekly Cine Chat featuring SBS On Demand.
SBS 온디맨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는 시간 시네챗. 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권미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어떤 영화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만나볼 영화는 스티븐 게건 감독의 2006년 영화 시리아나입니다. 정유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동, 국제 정서에 대해 신랄한 고발과도 같은 영화였죠.
His money's in a lot of dark corners. I want you to take him from his hotel, drug him, put him in the front of a car and on a truck at 50 miles an hour. It's good that I'll be back in town.
이 영화 조지 클루니에게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안긴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긴 영화로 기대되는데요. 네, 먼저 줄거리부터 들려주시죠.
네. 영화는 배경이 되는 중동 국가, 그러니까 정확한 국가명은 나오진 않는데, 이제 페르시아만의 이제 왕국이죠. 그쪽과 이제 미국의 에너지 대기업인 코넥스 오일을 중심으로 4명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여줍니다. 그 4명은 오랜 세월 중동 국가와 전 세계로 오가며 활동했던 베테랑 CIA 요원 밥이 이제 조지 클루니였고요.
네.
제네바에서 거주 중인 미국인 에너지 분석가 우드먼, 맷 데이먼이고, 이제 코넥스사와 킬런사의 합병 추진 전 자문을 맡은 변호사 베넷,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인 와심, 이렇게 네 명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들만 들으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다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유전과 정유사, 또 페르시아만 왕국의 왕자들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국제적으로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지 아주 낱낱하게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You want to know what the business world thinks of you? We think 100 years ago you were living out here in tents in the desert chopping each other's heads off, and that's exactly where you're going to be in another 100. So, yes, on behalf of my firm, I accept your money. It is illegal to offer gifts, money, or anything of value to influence foreign officials.
This is our business we're talking about, right?
You just visited what could be the most profitable corporation in America.
Provided the government approves the merger.
Provided there's still chaos in the Middle East.
네, 단순히 한 사건이나 흐름으로 영화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입장의 사람들, 여러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다각도로 보여준다는 점이 이 영화의 독특한 그 흥미를 좀 돋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각 인물별 이야기의 흐름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으면 아주 치밀하고 긴장감이 넘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리는 건 좀 영화의 재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뭐 그 변호사 베넷을 통해서는 이제 세계적인 부를 거의 독점할 수도 있는 그 미국 거대 회사의 합병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왕자들의 이견 차이로 인한 중국의 개입, 그럼 이제 미국의 힘이 좀 약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CIA 요원을 통해서 미국의 지속적인 암살 작전과 이란 견제, 그리고 거대 산업의 끝자락에 서 있는 많은 그 노동자들, 또 이주 노동자 포함해서 그들의 입장 등 어떠한 이슈에 대해 아주 입체적인 시점을 제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단순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해관계가 맞는 집단끼리의 결합과 음모 등이 인간의 도리나 윤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어디까지 그 이익을 위해서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각 인물을 따라가는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영화는 지나치게 설명적이지 않으면서도 그 범죄, 정치 스릴러 영화다운 그 장르적 재미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대한 국제 정치와 자본의 세계 속에서 개인의 선택과 삶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여주는 영화 같습니다. 이 조지 클루니의 묵직한 연기가 인상적일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세계 질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던져준 작품 시리아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콘텐츠 소개 고맙습니다. 권미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권미 리포터와 함께한 신해체 시리아나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서서는 심리학자 크리스틴 리시와 작업치료사 제시카 서씨와 함께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을 향하고 있는 경주 APEC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저희가 1시간 동안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www.sbs.com.au/korean에서 모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뉴스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는 김우진의 다이브 준비했습니다. 시드니는 오늘 다시 날이 좀 따뜻해졌는데요. 부디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혜인이었습니다.
@이름1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